사사기 4장 1절을 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이 누굽니까? 왼손잡이 에훗. 이스라엘의 모압의 압제를 받았을 때에 곡물을 실어 날랐던 사람이 에훗이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18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18년째 되는 해 이 왼손잡이 에훗이 칼을 오른쪽 허벅지 뒤에 숨기고 들어가서 에글론 왕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해방시킨 사사 에훗입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이 80년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이 현장을 한번 지도를 잠시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시죠. 이게 남쪽입니다. 이쪽이 북쪽이고 동서남북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디베라 호수입니다. 디베라 호수, 우리가 디베라의 아침을 하는 현장이 여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뭐 여러 장소들이 다 성경의 지명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두 산을 왼쪽에 봅니다. 한 산 이름은 길보아 산이고요. 길보아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죠? 예, 최소한 두 사람은 생각날 거예요.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예, 이 길보아 전투. 그 다음에는 여기 가면 다볼산이 있습니다. 여기 다볼산. 요 두 산이 있습니다. 요 사이는 평야가 되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이 전체가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평야가 요단강까지 쭉 이어져요. 이스라엘 평야, 여기가 갈멜산이고요. 지중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크게 세 산이 있습니다. 길보아산, 갈멜산, 다볼산. 근데 요 세 산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드보라, 바라, 그리고 시스라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요 다볼산, 이 다볼산, 이 다볼산도 한번 보죠. 다볼산은 공중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스라엘 평야에 이 밑에 이것이 다볼산이었어요. 지금 가보면 다볼산을 중심으로 이런 도시가 다 건설되어 있는데 전부 성경에 지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볼산입니다. 갈멜산이다. 우리 다볼산을 위에서 한 번 더 보고, 예, 이 다볼산 아주 생기기도 묘하게 생겼어요. 가운데로 예, 됐어요. 다볼산 캐톨릭에서는 저 다볼산에서 우리 주님이 변모되셨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꼭대기 가보면 그걸 기념하는 이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보죠. 우리는 헬몬산으로 봅니다. 헬몬산, 헬몬산이 우리 주님이 올라가셔서 변모되신 장소로 본다. 아무튼 이 다볼산을 뭐 그런 장소로 우리가 기억하기보다는 오늘 공부하는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 장군, 가나안 왕 야빈 왕 때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물리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 4절로 넘어갑니다. 그때에 라비도세 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고유명사가 되어 있어요. 장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렀던가 봐요. 그 밑에서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을 해주는 여사사, 여선지자 드보라. 왜 종려나무라고 했을까?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를 보고 또는 그 종려나무가 있는 그 장소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했고, 그 밑에서 드보라가 재판, 항상 그때는 성읍에서 성문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재판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드보라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원래 이 사사라는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 시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되지만 평시에는 그냥 재판관 또는 선지자 그런 뜻이 더 큽니다. 이 드보라는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도 했고 재판관도 하고 이제 전쟁 치르게 되면 또 전쟁을 치는 그 구원자, 구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드보라가 주는 인상은 지혜로운 여인으로 사람들의 송사를 잘 해결해 주고, 그래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거기에만 가면 드보라를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것으로 더 기억이 되는 인물입니다. 6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아까 그림 처음에 그 지도, 그렇게 다볼산에 있는 그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로서 지도 좀 보여주세요. 선지자로서 말씀을 대언하여 주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그 내용이 전부 대언해 주는 선지자의 말입니다.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만 명을 징병해서 다볼산으로 가라 했습니다. 다볼산에 가게 되면 거기서 내려가 전쟁을 치르고 이 기손강에서 기손강에 적진을 모아 줄 것이며, 그 기손강에 모인 적진 시스라 군대를 네 손에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어려운가 보죠. 예. 지금 여기서 보면 철저히 드보라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 타협 없이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금 시스라는 철병거, 말하자면 전차와 같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게데서라는 곳입니다. 게데서. 자, 요 게데서에 가서 납달리 사람, 서불론 사람, 이 사람들 전부 모아서 만 명을 만들어서 요 다볼산으로 가라 하는 명령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어요. 게데스에서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요게 하루살 학고임이라고는 요곳에, 이곳에 시스라 장군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요 하솔이 여기에요. 여기 지금 갈릴리 바다인데 북쪽에 하솔이 있습니다. 이 하솔이 그 당시 이 야빈 왕의 수도였습니다. 가나안다. 이곳에서 통치하고 있었던 야빈 왕인데 그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이름이 시스라란 말이죠. 이 시스라가 이렇게 야단강 밑을 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서 갈멜산 앞에 있는 하롯에 닿고 여기에 본부를 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잘라서 들어와서. 이런 속에서 18년간을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내리시는 명령 말씀, 이제 이들이 18년 동안 있으면서 철병기 900대 아래에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시, 통하여 드보라를 통하여 말씀을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내용인 즉슨 바락 장군에게 여기 게데스에 가서 만 명을 징병하여 다볼산으로 올라라. 이거 다볼산 아까 우리 봤죠? 그 꼭대기에서 다 보여요. 쭉 이스라엘이 큰 나라 아닙니다. 그게 다 보입니다. 요 지금 갈멜산에서도 올라서서 보면요, 이 밑에 이스라엘 요 기손강도 보이고 이스라엘 평야도 다 보이고, 아까 평야 보였죠? 쭉 다 보이고 건너편에 있는 다볼산도 보이고요. 그래서 쭉 더 밑으로 길보아산까지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지금 바락이 그러죠.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다볼산에 올라 만 명을 징병하여 다볼산에 올라가라. 그리하면 적군을 기손강에까지 끌고 하나님이 이끌어 낼 터니 낼 것인저 네가 그들을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말을 들은 바락이 만일 당신이, 지금 드보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한 이해가 뭐랄까요? 이 바락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이루어요. 이제 안 좋게 보는 평가는 싸네가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참 무슨 쫄짱부 남자가, 그 이제 영어로는 시시라고 그러더군요. 시시, 그 저기 뭐 기지바이 말이죠. 그렇게 바락을 평가하는 아주 훌륭한 미국 목사님도 계세요. 그러나 저는 왠지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스를 보게 되면 말이죠, 이 바락이 소위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와요. 드보라는 안 나와요. 드보라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락이 아브라함 뭐 쭉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영웅들 속에 당당하게 등재가 된단 말이죠. 그걸 보면 뭐 쫄짱부 기집애 같이 뭐 이건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주신 크레딧이 있었기에 점수가 있었기에 훗날 기록된 히브리서에는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드보라 선지가 바락에게 들려주는 말을 보면 그렇게 당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 안 갑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번 길에는 네가 당신이 취할 영광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취할 영광은 어떤 여인이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본 데는 드보라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국 차지하게 되는데 누가 이 여인을 말하는 것이지 어쩌면 드보라도 몰랐을 것이고 그냥 대응만 했으니까 바락은 더더욱 몰랐죠. 근데 여러분이 바락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라고 해서 이곳까지 왔더니 사람을 보내서 지금 가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번 길에는 당신은 영광을 얻지 못하고 어떤 여인이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락이 순종해서 발을 뗍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는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우선 이 드보라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우선 많은 선지자 중에서 유일한 여선지입니다. 여사사입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평판을 받았던 모서 그 드보라의 됨됨이가 선지자로서 굉장히 존경과 뭐랄까 품격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락이 여기 지금 여자 남자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앞에 겸손히 취하는 그 태도. 당연히 여선지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선지자가 함께 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은 제가 보는 데는 오히려 겸손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선지자로서 최대한 인정해드리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보며 또한 이번 전쟁길에는 당신은 영광을 취하지 못하고 어떤 여인이 취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도 발을 떼서 기꺼이 순종해 가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바락으로 하여금 결국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등재되는 영광을 취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엄청난 용기죠.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900대의 철병거를 쥐고 18년간 통치했던 그 시스라 장군, 거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오합지졸들입니다. 뭐 가진 병기가 없어요. 더더욱 철기가 없습니다. 이제 철무기가 없다, 쇠무기가 없단 말이죠.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내려가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요. 그야말로 불나방이와 같은 것입니다. 불나궁에 기어 들어가는 불나방이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도 가겠다고 일어서는 이 모습, 이 용기. 믿음은 항상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항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데 아마 그런 면에서 이 바락이 또 돋보이게 되고 결국 훗날에 그의 믿음이 그의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히브리서 기자에게도 그렇게 기록되게 된 것이다 라고 봅니다. 11절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장막을 쳤더란 말은 텐트를 치고 거기에 살았더라. 누가?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요. 헤벨이라는 사람도 추적해 보면 또 한편에 아주 감동적인 소설을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겐족속입니다. 겐족속, 유대인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에 살았던 호밥의 자손입니다. 호밥이 누군가 하면 모세 장인입니다. 모세가 광야를 이제 통과했을 때에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했을 때에 장인어른을 만나서 나와 같이 들어갑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삽시다고 했을 때에 사양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호밥의 자손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사사기 1장 16절 한 절만 보아도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겐 사람,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지금 유다 헤브론은 말이죠. 전부가 예루살렘 밑에 저 밑에 있어요.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호밥의 자손, 오늘 특별히 헤벨 자손들은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 되죠. 이제 지금 보니까 거기에서 이 호밥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인 헤벨이 그 족속을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족속을 떠나 어떻게 또 올라와서 어디에 와서 장막을 치고 살았는가 하면 지금 게데스라고 하는 거. 게데스라는 거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밑에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 왼쪽에 그 장소, 그러니까 다볼산 오른쪽에 있는 장소 이름입니다. 그 게데스에 와서 장막을 쳤더라. 참 어떻게 보면 떠돌이 인생 같죠. 그냥 말뚝을 박는 방망이 하나 들고 그냥 돌고 돌아서 옛날에 미디안 광야에서도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살고 있는 이 호밥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인 헤벨, 그리고 헤벨의 아내가 야일입니다. 이 사람들을 추적해서 아마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어도 굉장히 참 푸고 아주 푸짐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좀 추적을 해보고 싶은가 하면 한 인생의 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 묻혀서 그냥 없어져 버려도 좋을 호밥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는 참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런 무명의 한 인물이 오늘 보면 결국 이 바락 또는 드보라가 치르게 되는 이 시스라의 전쟁의 종지부를 찍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챌린지, 어떤 도전과 교훈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추적해서 보면 좋겠다 싶어요. 12절로 넘어갑니다.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 적장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시스라에게 알림해.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하로셋 학고임은 저기 갈멜산에서 밑에 내려다 보면 거기에 있어요. 그곳에부터 이제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기송강. 더보라가 14절 더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 우리 아까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전도사님? 우리 저기 다볼산 나오는 그 지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락이 참 순진한 면도 있고 착하고 말이죠. 참 깨끗한 사람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비록 좀 싸네다운 그런 맛이 좀 없다고 말도 하지만 그러나 선지자로서, 여성이지만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경청하고 또 그게 순종하여 움직이고 다볼산으로 가서 기다려라, 다볼산에 가고 내려가라 그럼 내려가고 말이죠. 이 지금 여기 지금 자 여기 다볼산입니다. 여기 아까 우리 저기 그 산 기억나시죠? 여기 이제 게데스에서 다볼산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려가라 하니까 내려간 거예요.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가지고 어디 가면 기손강이라고 요 강이 있어요. 이렇게 흐르는 요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요즘 S자 비슷한데 기손강이라고 있습니다. 기손강. 요 하로셋에 있는 시스라 군대가 900대 철병을 끌고 기손강 앞에까지 끌고 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봐요. 여기 지금 다 아까 우리 봤죠? 거기 지금 다볼산에서 보면 앞에 평야 다 보여요. 거기에 지금 철병과 900대가 지금 달려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손에 쥔 건 나시나 곡괭이나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오합지졸 같은 그 사람들은 이제 내려가라 하니까 그것을 이제 다 내려 보내는 이제 이 바락 장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손강을 좀 나누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3천여 년 이상 전의 이야기입니다. 3천여 년 이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기손강이 있어요. 아, 저는 갈멜산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제일 감동으로 와닿았던 것이 기손강의 S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더군요. 우리가 갈멜산에 올라가게 되면 뭐 우리 다 알죠. 갈멜산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인가요? 물리치고 유명한 그 산이죠. 갈멜산이. 그래서 보면 엘리야 동상도 있고요. 석상인데 그것도 있고 뭐 그래서 다 올라가지만 저는 거기 올라가서 엘리야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늘 생각해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거기에 평야에 뭐 관심 없는 사람은 보지 않을지도 모를 평야 안에 이렇게 생긴 기손강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아니 참 귀한 일이다 싶어요.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3천여 년이 지나도 고개만은 그대로 보존. 아 저는 제가 이제 가령 한국에 가서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다시는 제가 한국에 가지 아니하리라. 고향에 가지 않게 된 이유가 어린 시절에 따먹었던 참꽃 그리고 도랑의 가지인가요? 그것도 잡고 말이죠. 그런 곳이 전부 그냥 다 밀어버리고 그냥 불도저가 다 밀어버리고 공장이 들어서고 무슨 뭐 기름 같은 게 둥둥 흐르고 말이죠. 고향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 아름다운 참 산도 다 깎아져 없어져 버리고 고향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 참 그때 얼마나 슬펐는지요. 아 이렇게도 달러가 좋아서 눈앞에 돈이 좋아서 그냥 다 묵사발 만들어 버리고 다 갈아엎어 버리고 반드시 훗날 후회할 날 올 터인데 그런 생각을 그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보면 3천년 전에 그 흔적을 이제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흔적은 신앙을 위하여 그대로 보잖아.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려면 주님께서 과거에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 참 기손강 흔적을 볼 때마다 참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신 곳, 하나님께서 일하신 곳의 백성들은 다르네. 그 귀한 줄 아는구나. 갈 때마다 참 감동을 받습니다. 요 기손강 앞까지 이제 시스라 군대가 시스라 장군이 900대 철병을 몰고 와서 이제 대기하게 되는데 그걸 번히 보면서 내려가라 하니까 다볼산에서 오합지졸과 같은 이 군인들을 끌고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바로 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사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 여기 말씀으로만 보면 그냥 기송강까지 왔던 철병거 끌고 왔던 그 시스라의 군대가 대혼란에 빠졌다. 그런데 그 장수인 시스라는 철병거에서 나와서 도망가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설명한 것이 이제 5장으로 넘어가 있는데 4절 한번 볼까요? 5장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5장은 이 승리를 노래한 노래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었나이다. 물을 내리신 거예요. 위에서 폭우를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로 넘어가 보면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송강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물을 쏟아 부으시니까 기송강이 적들을 시체를 표류시켰다. 둥둥 떠내가게 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시니까 그 밑은 전부 들판이거든요. 들판. 이 철병거가 바퀴 달린 것이 진흙 속에서는 꼼짝 못하죠. 뭐 진창이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더 애물단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기어 나온 거예요. 이 기갑 부대 군인들이 이 보병들 앞에 이제 서게 돼요. 기갑 부대는 전차를 탔을 때 힘을 쓰지 그것을 내리면 보병 앞에서 꼼짝 못하죠.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야엘 모세의 장인어른 호밥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간다고 간 게 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시스라 장군이 적장이 말이죠. 지도자 이런 군인들은 전부 쫓겨가다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 적장 혼자서 살겠다고 평야를 가로질러서 이 게데스에 있는 야엘의 집까지 온 거예요. 게데스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바락 장군이 1만 명을 징병했던 그 장소입니다. 이 게데스 같은 이 디베라 호수 바로 그 밑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이 야엘의 집 또는 헤벨의 집에 거기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다시 보면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더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쾅쾅 박음에 쾅쾅 없네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시스라가 들어갈 때만 해도 야엘은 우습게 알았죠. 아무도 없다 그래 이렇게 반말했어요. 근데 야엘은 그런 존재였죠. 근데 이제 잠을 재워놓고는 가만히 가서 말뚝 이 말뚝은 뭔가 하면 장막의 그 장막의 그 예 그거 있죠 뭐라 그래 그 줄 그걸 박는 도구입니다. 그 말뚝을 가지고 방망이로 관자놀이에 쳐서 그것이 꿰뚫어 땅에 박혔다.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 여인이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왜 이렇게까지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에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왼손잡이 에훗도 곡물을 싣고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하는 참 볼품없는 초라한 에훗도 왕 그쪽 왕 모압 왕 에글론을 끝장내는 장면을 성경은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기록해 두었죠. 칼자루가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 이야기는 그렇게 아주 그 영어로만 하면 아주 그래픽하다고 그러죠. 아주 이렇게 그렇게 기록을 하게 하시고 오늘 야엘 이 여인은 또 이렇게 행했다고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뜻을 이제 각자가 보면서 묵상하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그에 대해서 일체 아무 말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받아도 좋겠고요. 또 그러면서 단순히 그것만으로 끝이 아닐 것 같은 또 감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바로 오늘 이 시스라 장군도 그 중에 하나요, 에글론 모압 왕도 그 중에 하나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을 하셨다고 하여 그들의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끔찍하게 하나님이 처벌하세요. 더 끔찍하게 그들은 결국 악역을 맡은 그 일을 그들은 더 끔찍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생각할 사람은 생각하게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반대의 모습으로 가슴에 와닿는 거였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괴롭힌 원수들에 대하여 저렇게까지 하실까라는 것까지 생각이 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값없이 받았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하나님이 치르신 그 엄청난 일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괴롭힌 이 적들을, 원수들을 통쾌하게 죽이고 끝장내는 것에 대하여 박수를 치고 끝났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실제로 이 말씀 앞에 늘 사는 유대인들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할 때 무릎을 꿇더라고요. 이런 말씀 앞에 박수치고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마땅치 않겠습니까? 그 외아들을 끔찍하게 두 강도놈들하고 가스카이에 벌거벗긴 몸으로 못 박고 못 박힘을 당하고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야말로 그 은혜 앞에 그냥 박수만 칠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합독하고 마치죠.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이렇게 세 사람이 합력하여 이렇게 세 사람이 합력하게 하셔서 이와 같이라는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가나안 왕 야빈을 또는 적장 시스라를 물리치시는 방법을 이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세 사람이 합력해서 함께 일하는 방법을 취하신 것입니다. 여신지자 더브라는 타협 없이 그 말 듣고 시험 들어서 돌아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바락이. 그래도 들은 말씀 그대로를 전하여 주는 타협 없이 전하여 주는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시고, 바락은 또 그 순전한 마음과 믿음 속에서 참 여선지자 앞에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모습,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그 순전한 바락 장군을 들었으시오. 그러면서 결국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지도 못했던 헤벨의 아내 야엘을 들어서 종지부를, 마침표를 찍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전부가 보면 18년간 그토록 끔찍하게 900대의 철병거를 가졌다고 그렇게 피지컬리,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짓눌렀던,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너무나 쪼그라들어서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나 짓눌려 살았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히려 이런 사람을 들어서 그들 합력해서 이런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체 총감독이신 거예요. 각 분을 그분이 다 서시고 배역을 다 맡기시고는 전체를 진행시켜 나가신 총감독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더보라 이야기가 참 좋아요. 어떤 사사는 조금 버거운 사사가 있어요. 하여간 너무 버겁다가 결국 망한 삼손도 있죠만은. 근데 이 더보라 이야기는 이럴 때마다 힘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목장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도 말이죠. 나는 방매로 가지고 관자놀이, 그건 제가 안 하고 누군가 딴 사람 했으면 좋겠네. 그 역할을 사람하고 또 바락처럼 순전하게 그냥 순종하는 또 그런 또 역할을 사람하고, 이게 지금 골고루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이루는 목장 또는 교회, 그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또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엘, 헤벨이라는 사람 한번 또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스토리, their life,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면 참 그것도 스토리잖아요. 저기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조상도 그렇게 살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 시절만 해도. 그리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 이야기인데 불과 얼마 전 얘기예요. 거기에서 미디안에서 그냥 텐트 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유목민 그런 사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고 밑에 헤브론에 좀 살다가 그야말로 정처 없이 방망이 하나만 들고 지금 게데스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그 동네 그 산골 그거에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적으로 보면 인생면에서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면 끝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이 세 사람이 협력해서 이룬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 그 역할을 할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소망을 주잖아요. 소망을 준단 말이죠, 우리들에게. 꼭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만이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뭐 지금까지 본 사람들이 다 그랬죠. 뭐 연수잡이 옷도 그러고 삼갈도 그러고 막대기 소문은 막대로 600명 블레셋 죽인 뭐 그 이야기도 그러하고, 지금 여기에서 특별히 야엘이 참 감동을 주잖아요. 헤벨과 야엘 그렇게 살았지만 끝은 그들로 하여금 내게 하시는 참 능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 참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좀 초라해 보이는 우리들의 삶이라도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도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역할씩 역할씩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뒷날 뒤돌아볼 때에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도 그렇게 들어서 서셨군요 라고 간증하게 하실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목장이든 교회든 참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아주 소중하게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죠.